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3월에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제유 대북 공급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상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은 500배럴이 아닌 50만 배럴로 규정돼 있어 이는 커비 보좌관이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공식 해체됐습니다. 중국의 국영 선전 매체가 인기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를 포함한 자국 정보기술 업체와 협력해서 외국인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캔버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과 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IT 기업으로부터 외국 사용자를 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국영 기업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중국 정부 기관과 중국 기업들 간의 관계도를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 다수 사용자를 보유한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무의 모회사격인 핀더더가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 회사인 인민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멘사 호프만 전 수석 분석가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통해 선전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중국 모회사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에 지난주 서명한 가운데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42%가 중국을 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비슷한 시점 조사보다 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보는 응답은 6%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대중국 인식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매우 비호감 또는 어느 정도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81%에 달했습니다. 다만 83%에 이르렀던 지난해보다는 비호감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호감을 표시한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3,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 약 300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기업들이 상당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 왔다면서 오늘 미국은 약 300개 대상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국무부는 제재 회피, 우회를 했거나 러시아의 무기 생산과 관련 있는 80개 넘는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50개 나라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데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주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우주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를 막습니다. 바람은 강원도 동해안과 함경도 일부 지역으로만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50개 나라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를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 대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이 1일로 종료된 가운데 미얀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이를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일 등 50개국은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As of today,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has officially disbanded.
공동성명은 오늘로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식적으로 해산한다면서 지난 15년간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온 패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의 해체는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의 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활동을 저해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위협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 같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elimination of the panel undermined the work of the council under chapter 7 and made it harder for
공동성명을 또한 안보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 패널의 임기 만료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looking at a number of possibilities and I'm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to propose ideas for the rest of
또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한 질문은 즉답을 피한 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에 표결을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해마다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협력 심화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북한과 러시아 등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처 차원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전날 의회 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에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한 말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심의를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유대 강화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푸틴과의 제휴로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과 협력해 이들을 계속 억제하고 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해서 증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많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ertainly concerned about the deepening relationship that the DPRK and Russia have that together with Iran that is fueling Russia.
싱 부대변인은 또 우리가 영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러시아와 북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course, you've seen us strengthen our own relationships with the ROC within the region. We continue to arm Ukraine with the weapons it needs on the battlefield.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고용했다는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에 관한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란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하나의 국가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와 파트너는 50개국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at. I haven't seen any reports on that. But that being said, we certainly know that the DPRK is willing to support Russia in its fight against Ukraine.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보지만 미국은 항상 우크라이나와 함께 당당하게 우뚝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5개 제외 공간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5개 공간은 주 캄보디아 대사관과 주 라오스 대사관, 주 베트남 대사관,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 선양 총영사관입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근 한국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 공간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공간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북한 측 파견자들의 북한으로의 복귀가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낀 이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 감시하는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고 한국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의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육군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에 용감하게 참전한 170만 미국인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VOA에 국방부는 퍼켓 주니어 대령의 별세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난 71년간 그의 뒤를 이어 복무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퍼켓 주니어 대령과 그의 동료 장병들의 봉사와 공헌 덕분에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국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8일 별세한 퍼켓 주니어 대령은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는 지난달 29일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 중앙홀인 로툰다에 안치돼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다른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 등에게만 제공되는 최고의 예우가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이날 추모사에서 퍼켓 주니어 대령을 비롯한 모든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They were ordinary men. Most of them had done extraordinary things because they were driven by a profound sense of.
존슨 의장은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깊은 사명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조국의 가치를 수호할 만하다는 신념에 이끌려 특별한 일을 해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했다며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참전용사의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된 건 2022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슬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17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결의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양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억제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이 30일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의 주체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국과 영내 미군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플란테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내 동맹과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분쟁 중 혹은 비정규전이나 은밀한 공격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가능성의 영역 바깥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플란테 차관은 아울러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북한 지도부가 최근 선언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핵무기 발전 고도화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 또는 중국과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억제 딜레마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긴장 격화와 영내 여러 핵 보유 행위자들의 관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제 딜레마는 지난 2022년 10월 발표된 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미국이 전략자산 등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 보유국들의 반발과 무력 개입을 촉발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랑 수석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한 공약의 일환으로 핵협의 조정을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인 미한 간 핵협의 그룹 2차 회의를 최근 백악관에서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간 협의체입니다. 핵협의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한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다음 달 서울에서 세 번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정보공유, 협의, 조정, 전략적 통신, 미한 전력의 통합, 핵전략계획 수립, 지도부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 핵협의그룹의 구체적인 업무 흐름 등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우주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우주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우주군은 스티븐 와이팅 신임 사령관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 지역 순방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다영역 위협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경쟁국 간 협력 증가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주군은 이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팅 사령관이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하와이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한 영내 우주군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와이팅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참모들을 만나 한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 우주사령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와이팅 사령관이 김명수 한국합참의장 등 한국 정부 및 군 고위 당국자들과도 회담을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가 지도부와 군대, 국민들에게 통합 경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미한의 3자 협정에 훌륭한 성과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우주군은 또 와이팅 사령관이 이어진 일본 방문에서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와 리키 루프 주일 미군 사령관을 만나 최근 열린 미국, 일본, 필리핀 간 3국 정상회담뿐 아니라 일본이 우주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발전, 철통 같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팅 사령관이 김명수 한국합참의장과 한국공군 관계자를 만나 현대전에서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양국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광범위한 방위체계 내에서 우주자산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팅 사령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우주 수호의 확고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 우주사령부의 변함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또 일본에서 지난 24일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의 무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가 입금된 이후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함재 기자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로만 스톰의 변호인이 지난달 제출한 기각신청서에 대한 기각신청서 반대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가 심리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창립자들은 2022년 4월에 토네이도 캐시가 해외자산 통제실에 제재를 받는 북한 라자르스 그룹의 해킹 범죄 자금 수억 달러를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해당 지갑이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방지하고 자금 세탁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단 회피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며 토네이도 캐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명목상의 변화를 줬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해킹 자금이 계속해서 처리되도록 방치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3명의 창업자는 토네이도 캐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서 토네이도 캐시가 오픈소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토네이도 캐시가 고객이 입금을 할 때 신원 확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스톰 등이 사실상 방치한 부분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의견서는 스톰의 변호인이 지난달 제출한 기각 신청서에 대한 반박 문건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스톰 등이 북한을 특정해 토네이도 캐시를 개발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범죄적 사용의 책임은 그것을 불법적인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 있어야 한다며 북한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정 암호화폐가 어느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인지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도운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스톰과 다른 공동창업자를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정권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지속적인 세탁 증거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경시했으며 이후에도 다른 행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9일 미 상원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 불법 금융 및 제재 회피 대응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수많은 복잡한 사이버 강탈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획득하고 세탁하며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BRK, which through numerous complex state-sponsored cyber heist is able to acquire launder.
이어 북한은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와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자를 활용해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보석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미국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달 19일 통금 시간을 없애달라는 안 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승인하고 23일 관련 문건을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에게 적용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통금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서 안 씨에게 적용된 이동 범위 제한과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의 접촉 금지,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 통화 등 기존 보석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체포됐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변호인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국 연방기관 구금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국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릴 경우 안 씨는 스페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아폰소 유엔 주재 대사는 이를 북한 핵과 관련해 핵무기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폰소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만료와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핵 문제는 비단 한국이나 일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the nuclear issue is an issue of humanity, not just of Korea or Japan or that peninsula.
아폰소 대사는 우선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환영하고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핵 군축을 촉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지역 당사국들이 직접 대면해 대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position. First of all, we accept and encourage negotiations, dialogue.
아폰소 대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북한 관련 협의에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달 22일 비공개로 1718위원회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18위원회 의장인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90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장관급 협의를 갖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 지원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 등 협력 확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1일 멜버른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내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2년 8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전례 없는 일련의 무모한 발사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측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공조 강화를 환영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성일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리차르메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페리웡 외교장관이 한국의 대북정책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관들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전쟁 지속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끝내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러 군사 장비 및 군수품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성명을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영내 안보와 번영에 있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장관들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as you can see, there is a huge geopolitical changes taking place and the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closely linked to the security.
조 장관은 한국의 안보가 호주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면서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s Foreign Minister Cho did of our collective condemnation of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한국뿐 아니라 국제평화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 체제를 포함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북한의 고립을 약화하고 유엔 결의와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 행동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장관들은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오커스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며 한국은 확실히 상당히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No, it's a technology 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이어 우리는 이미 기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 2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해 오커스 필러 2 활동을 지지하며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은 오커스 필러 2의 발전과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8개의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는 영내 및 양국 간 외교 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2년마다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다음 2+2 회의는 오는 2026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핵 정책에서 미봉책이나 타협책에 그치는 중간 단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초기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북핵 중간 단계 유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안보실장의 관련 언급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덮어두고 핵 동결과 제재 완화 교환 수준의 미봉책에 그친다거나 또는 북한 핵을 일부 인정해주고 핵 군축으로 나아간다는 타협책과 같은 의미의 중간 단계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전날 백악관이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의 공영방송 KBS 1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미국의 상당한 고위층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지난달 30일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 대화에는 전제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중간 단계 논란은 공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단계 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어떠한 중간 조치에도 동의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 유무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only because North Korea is showing no willingness whatsoever to agree to any interim step.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어 미국에서 중간 단계라고 하면 초기 단계를 의미한다며 초기 단계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나 핵 분열성 물질 생산 동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면 한국 정부도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김정은은 초기 단계나 중간 단계에 대한 합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만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산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상봉이 재개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관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시카고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는 30일 VOA에 북한 내 가족들과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달라고 터너 특사에게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1월에도 국무부를 방문한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는 상황,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를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총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한국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는 기독교인을 반혁명분자와 반역자로 간주해 제거해야 할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4월 평안남도 통암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성경의 출처를 밝히길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점술 등 무속 신앙을 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으며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단체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외부에 심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심지어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 정부가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으며 북한의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등에서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라는 권고가 올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에이브라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이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indicat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hatever it is that they ultimately want or temporarily want.
쿠퍼 의장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 등 양자 협상 상대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항상 종교의 자유와 인권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와 북한에 대해 안보와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before we talk about what governments should do, I think what groups like you serve, like the churches in South Korea and their affiliates.
쿠퍼 의장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들의 가족은 누구인지 등 그들의 사연을 알려주면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국 정부의 더 나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퍼 의장은 그러면서 최악의 일은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 논의에서 그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며 단체들이 국민들에게 억류된 이들의 사연을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충기 선교사가 2014년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맑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1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맑겠습니다. 용연의 오후에 바람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자강도 맑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9도, 강계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는 30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맑겠습니다. 원산과 장전, 함흥 쪽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7도. 함흥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평강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북도, 선봉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청진과 선봉은 오전에 바람 불겠고 김책은 오후에 바람 소식이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1도. 선봉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양강도 맑습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8도. 삼전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도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제유 대북 공급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상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은 500배럴이 아닌 50만 배럴로 규정돼 있어 이는 커비 보좌관이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된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공식 해체됐습니다. 중국 국영 선전 매체가 인기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를 포함한 자국 정보기술 업체와 협력해 외국인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캔버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과 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IT 기업으로부터 외국 사용자를 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국영 기업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중국 정부 기관과 중국 기업들 간의 관계도를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미국에서 다수 사용자를 보유한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무의 모회사격인 핀두어두어가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 회사인 인민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멘사 호프만 전 수석 분석가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통해 선전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중국 모회사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에 지난주 서명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42%가 중국을 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비슷한 시점의 조사보다 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라고 보는 응답은 6%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대중국 인식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매우 비호감 또는 어느 정도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81%에 달했습니다. 다만 83%에 달했던 지난해보다는 비호감도가 약간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호감을 표시한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3,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 300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기업들이 상당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고 밝히고 미국은 오늘 약 300개 대상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연합, 슬로바키아 소재 약 60곳을 포함해 200곳가량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국무부는 제재 회피, 우회를 했거나 러시아의 화학, 생물무기, 방산기반과 관련 있는 80개 넘는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